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소망과 기대로 시작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그랬듯이 연말이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이 문구가 있습니다. 유조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아름다운 마무리가 어떤 마무리일까요?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또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무엇을 해야 내년에 새로운 출발하는데, 새 출발하는데 도움이 될까? 사실 이제 3일이면, 수요일이면 1월 2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에 변하는 거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 뭐 멤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친구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직장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들. 사실 저희 교회적으로는 우리 순모임의 순원들이 좀 바뀌는 이런 그룹도 있겠지만, 보통이 많은 것들이 그냥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새로운 새해를 맞기 위해서 우리에게 리세트 버튼이 있다면, 다시 리세트할 수 있는 뭐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이룰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께 그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리세트 버튼만 잘 누르시면요, 우리가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멋지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버튼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 골로새서는요, 이제 믿는 자들로서 새로운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옛 옷, 전에 입던 옷, 세상에서 입던 옷, 세속적인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함,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걸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서함과 사랑의 띠를 띠라고 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이때의 옷들을 보면요, 지금도 이 중동지방에 가면 이런 옷을 입죠. 그냥 뭐 가마 같은 포대기 같은 이런 거 걸치고 이 띠를 맵니다. 이 그냥 가운 같은 이런 걸 입고 이 달리고 이르기에는요 조금 불편합니다. 잘못하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띠는 떼어야 합니다. 띠를 떼어야 그건 그냥 패션이 아니라 이 필요입니다. 그래야 움직이는데 자유스럽고 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더라도요, 용서와 사랑의 띠를 띠지 않으면 참된 자유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 빠져있다고 하면요, 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주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런 주제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하기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잘 알잖아요. 형들에게 참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서 고생고생하다 성공했는데 형들을 나중에 만납니다. 형들을 만나는 그 모든 장면이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드라마틱하게 만든 것은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 죽일 기회가 많았지만, 복수할 기회가 많았지만 계속해서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줌으로써 그가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된 스데반 집사,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 똑같은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이 기본이요,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요, 계속해서 이 모든 복음서에서 용서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 2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이겁니다. 너희가 용서 받았으니 용서해라. 너희가 빚을 졌으니 빚쟁이들 풀어주라 이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나 신학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어떤 모양으로 보아도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요, 실제로 용서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해치고 고통을 주고 배신하고 사기치고 나에게 상처를 남겨준 그 사람을 용서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때는요, 목사로서 가끔 상담할 때에 뭐 어려운 일에 청하고 누가 관계가 참 이런 나에게 힘들게 해서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때 그냥 목사로서 뭐 텍스트북 그냥 앤서를 줍니다. 아,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그 일을 겪기까지는. 어느 자매가 가정폭력으로 상담 왔을 때에 뭐 몽들어갖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할 때에 기도하고 인내하시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쉽지만, 만약에 내 딸이 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쉽게는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용서는 왜 이렇게 용서가 힘든가? 용서는 죄인 된 인간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복수는 동물이 하는 행위다. 그리고 판단은 인간이 하는 행위이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법의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이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서 이 용서가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것이 당연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다시 회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 용서 때문에 우리는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겠다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이 용서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해서 용서를 피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용서는 용서받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용서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며 증오하며 저주하며 살아갈 때에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 괴로워할 줄 아세요? 저 사람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아우 어떡하지 막. 저 사람은 잘 살고 있어요. 뭐 아무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 누굽니까? 나예요. 힘들어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나예요. 누구의 속이 상합니까? 내 속이 상합니다. 화내며 분노하며 증오하는 이 사람의 삶이 지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은요, 주님의 자녀들이 지옥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증오의 삶은 어두운 삶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삶은 빛의 삶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관계가 망가지고 누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남겨놨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요, 빛 가운데 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이런 빛입니다. 남아공 백인 정권의 아파르타이드, 흑인 차별 정책에 맞서 투쟁하다 붙잡혀서 27년간 수감되었던 넬슨 만델라라는 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71세였던 1990년도에 석방되어 남아공 최초의 민주 선거를 통해 1994년 남아공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 취임식에 그가 초청한 사람들의 리스트 중에 자기가 감금되어 있던 감옥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그 힘들게 자기를 참 힘들게 했던 백인 교도관을 취임식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는 길은 용서밖에 없다. 용서해야 내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삶을 사는 것이지 용서하지 않고 증오 가운데 살게 되면 나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힘들어하고 저 사람이 내 삶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옥에 사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으로부터 겪는 고통과 슬픔을 감추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미움에 갇혀 평안을 잃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들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삶은요, 나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요, 참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용서할 줄 압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나의 용서함,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데 대한 감동과 감격이 또 감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볼 줄 안다고요. 용서도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줄 압니다.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 안 된다라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는 그 자체가 나는 아직도 의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용서한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주님의 감사와 감격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종이 왕에게 만 달란트를 빚집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자기 가족 다 노예로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걸 다 감해 줍니다. 없다. 갚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저 장정 하루 일하는 값입니다. 100일, 한 세 달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이것을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갚지 못하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이것에 대한 감격도 감동도 감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사실 자기가 빚진 것에 비하면 껌값도 안 되는 이것을 멱살을 잡고 복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 깨달음이 없다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용서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작은 것부터 용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10월 3일에 미국에 좀 떠들썩했던 감동스러운 이런 유튜브가 돌았습니다. 이 흑인 바텀 진이란 사람을 살해한 미국 경찰 앰버 구이걸이라는 이런 여자의 이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바텀의 동생이 나와서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용서하고 가서 끌어안아주고 아주 감동적인 이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누가 내 동생을 죽였다면, 내 형을 죽였다면 동생으로서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큰일, 감동적인 일 한번 하는 것은요,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해요. 순교라는 것, 그럼 아무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순교란 이 그 내가 주어진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이냐 아니냐, 너 예수 믿고 죽겠느냐 아니면은 살겠느냐, 여기에서 가름길에서 나는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죽는 거잖아요. 주여 한번 외치고 그냥 죽으면 하나의 이벤트로 멋지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힘든 게 있다면요, 한번 주님을 위해 죽는 것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매일매일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붙들고 참으로 이 어려운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이것이야말로 더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용서도 그렇습니다. 뭐 큰 일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힘든 게 있다면 사소한 작은 밉고, 아, 저 사람이 참 보면, 아, 뭐 그냥 별거 아닌데 말 한마디가 나를 상처, 아, 참 가시도는 이런 것, 작은 것, 이런 걸 그냥 조금 나를 힘들게 한 이것들을 용서하는 이것이 더 힘들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나중에 참 저 사람하고 내가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할 때까지는요, 이 마음에 좀 불편함으로 시작되어 미움으로 자라서 증오로 그게 열매를 맺고 나중에는 저 사람 뭐 안 보겠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예? 아, 이게 기분 나쁜 걸로 시작했다가 점점 이게 커져서 증오까지 갑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마음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4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 왜 여기서 다 이루어지니까. 사실 여기에 들어오죠. 들어오는 건 머리로 들어오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이런 미운 것이 들어오고 뭐 그럴 때요. 골로새서 밖으로 내보내면 돼요. 골로 여기에서 마음으로 데려오지 않고 골로 새버리면 돼요. 그냥 새나가도록.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문제예요.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짓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이걸 뭐 그냥 저럴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럴 수도 있지. 불쌍히 여기고 지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요,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막혔던 문을 열어주고요, 쌓았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나 저 사람하고 절대로 못해! 라는 이것이 용서를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소망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잃었던 얼굴의 미소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용서보다 내면의 상처를 더 잘 치유하는 약은 없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냥 용서함으로 끝나게 되면요, 좀 뭔가 2%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서로 이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입고 여기에 무엇으로 덮느냐 하면 사랑으로 덮으래요. 전 장발장의 이야기 레 미세라블이라는 여기 뉴욕에 사시면서 뮤지컬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뉴욕에 오면은 다른 건 못 봐도 이건 꼭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봤는데 참 멋진 이야기예요.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전과자라는 이유로 나와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나타난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미리엘 신부입니다. 식숙을 제공합니다. 식숙을 제공하는데 이 장발장이 다 먹고 뭐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면서 은 식기를 훔쳐 도망칩니다. 도망치다 잡힙니다. 다시 미리엘 신부에게 데리고 와서 당신 것 훔쳐가지 않았냐고 하자 미리엘 신부의 반응은 참으로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통 누가 도둑질 했나 했더니 바로 내 놈이구나. 은혜도 모르고 막 그러면서 그럴만한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여기 은초 때도 있는데 이것도 줬는데 왜 안 갖고 갔냐고.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풉니다. 용서 위에 사랑을 베풉니다. 그것이 장발장을 감동시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여서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고쳐서 이제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삽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경감 자베르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 장발장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리고, 이 원칙주의자인 이 사람은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Once a thief, always a thief. 한 번 도둑놈은 평생 도둑놈이다. 저놈은 바뀌지 않아. 저놈은 감옥에 있어야 돼. 해서 계속 장발장을 쫓아다닙니다. 언제 실수할 것을 그 기회만 노리면서 다시 잡아들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참 괴롭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이 경관이.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뻔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장발장이 구해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그냥 그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이 세 인물 중에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미리엘 신부처럼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볼 때 참 멋지게 사시는구나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 거 하면 이런 용서와 사랑을 받고 너무 감동받아서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해서 삶을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계세요. 그런 거 하면 끝까지 용서 못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중요하며 저 사람을 제거시키려는 참 인생을 헛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베르 경감처럼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뭐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원칙주의자요, 정의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사람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정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정의를 가져다 줘도요, 정의는 용서를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정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었는데, 그래서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리세트 버튼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망가진 관계가 있으세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갔습니까?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소통이 안 됩니까? 용서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 용서하세요. 형제가 둘이 막 싸우는데 뭐 그냥 싸우지 말라고 해도 부모 말 안 듣고 계속 싸우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이 누군지 몰라도 먼저 사과해라. 형이 먼저 사과해라. 멈추더니 형이 손을 먼저 내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먼저 믿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요, 우리가 먼저 용서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올 때까지는 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으로 시작합니다.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처 용서하되, 서로와 피차라는 그 단어에 아래에 그냥 줄 쳐놓으세요. 서로 피차, 용서 그리고 또 용납은요, 서로 하는 것이고 피차하는 것입니다. Each other. 이 쌍방, 투웨이 스트릿이에요.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입니다. 용서하면 용서받고 또 용서해주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담임 목사로서 2019년에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불편하게 했거나 이런 거 있으면요, 오늘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I'm sorry. I'm sorry. 그래야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유종의 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용서함으로, 그리고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한 띠니라. 사랑으로 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용서받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때에 세상은 우리가 하는 메시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입에로 막 우리 교회 좋고 말씀 좋고 뭐 좋고 다 이야기해도요 다 쓸모없어요. 귀등으로 듣습니다. 왜?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감동시킬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버튼을 꼭 누르세요. 용서하고요. 용서할 사람 꼭 용서하세요. 에이 뭐 그냥 지나간 일인데. 아니요, 지나갔더라도 용서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아직도 저 사람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나에게 한 일도 모르는 그때라도 용서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새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19년 허락하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서 참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초대교회가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용서가 충만한 교회 되셔서 서로 미워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피차 용납,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